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 축으로 지칭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굳건한 미한 동맹과 강력한 방위 공약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 억제력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다시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지도부는 테러단체 지원에서부터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극심히 불안정한 행동들을 중단하도록 충분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현행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과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비참한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는 그 영토에 대한 통제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몰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봄철 추가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들의 대거 유입을 중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현재는 지난해 18만 1,000명의 난민이 유입된 이탈리아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넘어 몰타 인근 해상을 건너는 위험한 여정에서 지난해 4,5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약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막과 바다에서 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스라엘이 현행 국경을 초월해 유대인 정착촌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착촌이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공산주의 반군과의 휴전 협정을 철회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필리핀 군에 반군과의 전투 준비에 임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군은 최근 반군과의 교전으로 병사 6명이 사망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군 참모총장은 공산주의자들을 추적해 타격할 것이라며 휴전 철회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공산주의 반군들도 이틀 전 자체 선포했던 휴전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n our allies.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사이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 장관은 확고한 동맹을 재확인했고 미국은 북한 핵에 대응한 확장 억제력 제공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지칭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한 양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굳건한 미한 동맹과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 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미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의지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확장 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사시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발언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n our allies.
매티스 장관도 미국이 미한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사드 체계는 북한을 겨냥한 방어 차원의 무기라는 걸 주변국에 함께 설명해 나가자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3월 실시되는 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이 변함없이 확고하고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윤 장관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 장관은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미한 양국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그 어떤 전략, 전술적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헌화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는 원래부터 변함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추진이 중국의 국가 전략 안전과 이익을 파괴하며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루캉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러시아는 안보를 위해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부분이라면서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다른 대북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분석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백악관이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한 소식통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북한과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정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메리슨 미 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도 이런 대북정책 재검토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 한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자주 도발적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가 무슨 일을 할지 예상하기 힘들다며 그게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서태평양에 있는 두 강력한 한일 동맹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주요 이유는 북한에 관한 논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즉각적인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는 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빠른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자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넉 달여 만에 대북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통치에 앞장서온 김원홍 국가보위부상이 전격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정보기관 수장인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에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 지도부에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당 조직 지도부가 김원웅과 국가보위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와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 지도부의 조사 과정에서 보위성 부상급 등 다수의 간부가 처형됐다며 김원웅의 처벌 수위에 대해선 조사를 해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김원웅이 해임된 표면적 이유는 국가보위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한 고문 등 인권유린과 함께 월권과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가보위성의 감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에 의하면 국가보위성이 당과 행정기관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노동당 중앙당의 과장급 인사를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앙당의 과장급 인사는 김정은이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핵심 측근인 김원홍을 해임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자 그 책임을 김원홍과 보위성에 떠넘겨 주민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원홍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 4월 국가보위상에 오르며 북한의 권력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을 조직 지도부와 함께 주도하는 등 고위 간부의 숙청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핵심 측근이자 공포정치를 뒷받침해왔던 김원홍을 해임함으로써 간부층의 동요가 심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는 등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원홍의 해임이 숙청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해임 사유가 김원홍 본인의 직접적인 과오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복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록 새 계급이나 강등됐지만 소장 계급을 유지한 점 또한 복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원홍의 전격 해임이 북한 지도층 내 권력 암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국가보위성 국가안전보위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김정은의 공안 통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 기구 내에서도 상당히 권력이 커졌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조직기도 힘빼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원홍 해임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 바람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번 해임이 김원홍으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데 대한 김 위원장의 견제 심리에서 비롯된 징계라면 대대적 숙청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VOA는 평양은 지금이라는 새로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북한의 내부 소식과 함께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볼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북한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인사들이 핵심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말했습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실제로 조종하는 실세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 라인과 실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태정공사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 등을 핵심 실세로 지목했습니다.
조직부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조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원준 이런 일부 사람들만 공개되고
그러면서 조직지도부 인사들의 위세가 내각의 장관급 인사보다 더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룡해나 한병서 그다음에 박봉주가 나와서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이 사람 지도를 못했다면 내 목이 왔다 갔다 해요.
조용원 부부장이 권력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 빈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용원 부부장은 지난해 47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수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조용원 부부장이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였습니다. 당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이틀째 행사를 하던 도중 김정은 위원장이 손짓을 하자 주석단에 있던 조용원 부부장이 김 위원장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방영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용원 부부장을 발탁한 배경에는 나이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지도부를 이끄는 조현준 제1부부장은 올해 80살이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68살입니다. 따라서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조용원 부부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조직과 선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제1부장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현지지도에 자주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젊기 때문에 40대, 50대 부부장들을 좀 더 자주 현지 지도에 동행해서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용원은 조직 지도부에서 지도원으로 시작해 2014년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신상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정창현 교수입니다.
조직 지도부 내에서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나이는 지금 아마 60세 전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수행했다고 해서 이를 외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북한의 2인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다 2015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영철 씨입니다.
핵심 실세라는 건 뭔가요? 김정은이가 없을 때 제2대리인으로서 행정 혹은 당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않겠습니까? 조용원은 그렇게 못하죠. 따라다니는 거일 뿐이지.
미국 정부도 조용원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조직 지도부 인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개인 7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조직 지도부 조용원과 민병철 부부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유엔이 중대한 인권 침해의 하나인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북한도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죠.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42개국에서 발생한 약 600건의 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과 해당국 당국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 사건들과 상황에 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에 아버지가 북한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김남주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에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지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북한은 또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COI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북송돼 소식이 끊긴 사람들도 강제 실종의 피해자라며 실무그룹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명철 참사의 말입니다.
북군 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주기 심의 때 명백히 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현장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의 방북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입니다.
In particular, the acts of abductions that tear apart families, including those with young children, are among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특히 어린이 등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도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납치 피해자를 즉각 돌려보내는 등 국제사회 우려를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유엔 개발계획 UNDP의 대북사업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정기집행이사회에서 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가 지난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기 집행이사회에서 유엔 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연장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To complete the consultations on the country program document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P is deferring the consideration of document DP/2017.
집행이사회의 조디 루파트 담당관은 2일 BOA에 북한 국가사업에 관련된 논의를 완료하기 위해 연장 여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정기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개발계획은 지난해 말 종료된 2011에서 2015 북한 국가사업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 UNDP, 유엔 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에 공식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아닌 기존 2011에서 2015년 북한 국가사업의 추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2011에서 2015 북한 국가사업도 앞서 지난 2015년 6월 한 차례 연장해 운영했던 것입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신청서에서 국제은행 거래와 물품 획득,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운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며 현 북한 국가 프로그램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1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올해 1월부터 문제없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기 프로그램이나 두 번째 1년 연장 신청을 늦어도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에 2016년 후반기 정기 집행이사회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북사업 중단 여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개발계획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2017년과 그 이후 대북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예정된 유엔 집행이사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최종 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이 종전과 비교해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니며 대북 사업 운영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향후 유엔 개발계획에 대북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앞으로의 대북 사업에 대해 묻는 BOA 질문에 응답하진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죠. 서울의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한문 교실이 매주 열리고 있는데요. 한문을 배우면서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닭은 큰 새라고 해서 이 대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 해자인데요. 여기 이제 세조자를 이렇게 붙이면 이제 여기 닭 개가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오케이. 센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지독이다. 한문 공부를 하고 지독이다. 있습니다.
목계의 그 덕이다. 옛날에
한획 아주 정성스럽게 한자를 쓰며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북 오도위원회 5층 소강당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웃으면서 배우는 한문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북도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평안남도 지사이자 공인 한자 1급 자격증과 훈장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김중양 지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남지사로 작년 9월에 왔는데요. 이북 어도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듣는 것이니까 그럼 한자를 알면 한문 해석이 용이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수업은 2017년 올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석 달씩 진행되는데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수업이 어느새 두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북도민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진행하게 된 건 한문을 통해서 지혜와 경험을 배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의 한 70% 정도가 한자어에서 유래됐고 그래서 평안남도 사람이라든지 이북도민들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옛날 자료로 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문 해석을 일단 시켜야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해서 한문 교실을 금년부터 열었습니다.
마지막 어느 순간에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낼 적에는 경천동지한다 이렇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한문 교실 수업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이 실향민 2세대로 50대고 대부분 70대 이상 나이가 많이 든 분들입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한 열의는 젊은 학생들 못지 않습니다. 왕복 두세 시간 거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한문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이북오도 실향민 방중면 김세갑 씨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문 실력은 별로 없거든요.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쉽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게 좀 너무 재밌어요. 또 선생님도 같은 그 평안남도 동양이고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고 분위기도 좋고요.
우리가 한문 한자 한자나 뜻을 알았지 이렇게 영어처럼 이게 해석하는 거는 힘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훈장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땅이 움직이는 말이죠.
이 교실에선 5, 60대 실향민 2세대는 아주 젊은 학생에 속합니다. 실향민 2세대로 평안남도 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장운호 씨도 이 한문교실에서 아버님, 어머님 세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민회장으로서 도민들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조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지혜를 한문을 통했는데 강의 듣다 보니까 한문을 이렇게 파자시켜가지고 그 어원을 얘기해 주면서 하실 때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1강을 마쳤을 때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 궁금함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도민이 같이 참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문 수업은 진지하면서도 아주 쉽고 재밌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몰랐던 뜻이 숨겨져 있는 한 문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유래된 뭐 벽창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가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평안북도에서 그 벽창우라는 그 소가 있었거든요. 힘이 세고 고집이 셉니다. 그 소를 가지고 벽창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만 이제 쓰다 보니까 벽창호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재밌죠. 그리고 그 한자를 알게 되죠.
이렇게 몰랐던 한자를 알고 한문의 문장을 이해하면서 뒤늦게 학구열을 불태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라 이 한문교실이 더 소중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꿈에 그리는 게 통일이 되는 게 저건데요. 같이 공부하면서 또 여기 이제 한문에 나올 때 그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도 나오고 그러면은 아주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통일이 빨리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죠.
나 이북서 내려오신 고향 사람들이고요. 저는 피난 중에 내려와가지고서 이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많이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맡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통일 우리는 통일밖에 없어요. 다 아버지 고향 덕이고 거기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린 다.
금년이 정유년 그 다계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10일, 10일 해가지고 한 달이 돼도 안 돼가지고
웃으면서 배우는 한문교실을 통해서 분단으로 반세기 넘게 가보지 못했던 고향 마을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또 학구열도 불태우고 있는 이북 오도민들. 나이가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Washington.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함께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의 주도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 제재에 관한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동을 멈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도쿄 전력이 오늘 발표했는데요.
예.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취해진 제재 일부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어제 미국의 전자보안업체들을 비롯한 기술기업들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하고 연간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5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러시아 일부 내용을 제재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의 전자기기 관련 기술을 수출을 하려면은요, 이 FSB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 등을 5천 달러 안에서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러시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단행된 걸로 미국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이 러시아 보안국과 거래를 하지 못했나 보는군요.
네, 이 러시아 보안국에 대한 제재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예.
전체적인 대러시아 제재는 지난 2014년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그 경제 교류를 끊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이 이 해킹, 그러니까 전산망에 불법으로 침투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입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고강도 제재를 추가한 거죠.
예.
미국 기술업체들이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일절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이번에 이 제재가 일부 수정이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지난주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친러시아 정책을 예고해왔기 때문에
예.
뭐 새 정부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이번 조치는 그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인지 묻는 기자들한테 아무것도 완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또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요. 미국 내 산업을 위해서 제재의 특정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는지 살핀 그 일상적 정책 수행의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 러시아 제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군요.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통제권을 반환할 때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날 연설에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계속 규탄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즉각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길 원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 때문에 이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요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인근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에 그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반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발언 때문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계가 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은 이전 정부의 어떤 기조를 조금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이요.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어제 연설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시아 기조를 반영하기보다는 러시아의 적대적이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 더 가까웠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런 조치는 또 있었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의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내 정착촌 건설이 중동 지역 평화를 해친다고 비판을
예.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 정착촌 반대 결의안 이걸 또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취임 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대화에서도 전화 통화에서도 이스라엘 당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이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요.
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사이에 국경에 해당하는 그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너머로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정착촌 추가 건설 계획은 물론이고요.
예.
신규 정착촌 사업을 잇따라 발표했었는데요.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의 새 정부가 이를 비판한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지진 피해를 입었던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기서 이제 방사능 수치를 검출을 했는데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일본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이에 따른 그 쓰나미, 지진 해일 때문에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는데요. 예. 이곳에 있는 일본 원전 원자로 2호기 내부에서 최근 방사능 수치가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도쿄전력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촬영한 2호기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방사선 양이 시간당 최대 530시버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 실측한 73시버트의 7배가 넘는 양입니다.
530시버트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예, 이 도쿄전력이 발표한 530시버트는요, 사람이 30초만 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일본 국립방사능과학연구소의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해서요,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심각한 수치라고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이 물리학계에서는 보통 40W 정도 방사능에만 한 사람이 한 차례 노출이 돼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영향을 받고 숨질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또 1시버트 노출은 바로 즉시 백내장과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임신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시버트에 10분의 1만 쬐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번 발표에서 또 한 가지 위험성이 지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소에는 원자로 3개가 있는데요. 1, 2, 3호기 모두에서 2011년 지진 피해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이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예. 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바닥을 뚫고 나오는 멜트스루 이런 현상이 이번에 다량의 방사능이 측정된 2호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도쿄 전력 측은요, 경남 용기 아래 철제 발판 구조물이 직경 1m 크기 정도로 녹아내려서 큰 예. 구멍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1호기에서만 이런 사실이 확인됐었었죠.
그렇군요. 2011년 지진 피해 당시에 핵연료가 이제 녹아내렸고, 이제 그것이 또 그 원자로 바닥을 뚫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기 위해서 원자로 3기에서 차례로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오는 2021년까지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진 분석을 계기로 해서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안전 대책은 마련은 물론이고요. 관련 조사 계획에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필요한 걸로 오늘 NHK 방송하고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일 연례 조찬 기도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존슨 수정 조항을 폐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존슨 수정 조항이란 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교 지도자가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법 조항인데요. 이 미국에서 교회나 사원 또 자선단체 같은 비영리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예.
이런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특히 이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조항은요,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름을 땄는데요. 존슨 전 대통령이 상원으로 활동하던 1954년에 발의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대로 이 존슨 조항이 폐지된다면 이제 종교단체도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종교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조찬 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자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은요, 이 존슨 조항 폐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고요. 이 존슨 조항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수 기독교 세력은 일단 이 존슨 조항 폐지에 찬성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수 세력은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패했습니다.
네.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존슨 조항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종교 지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 이 신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예.
또 존슨 수정 조항은 종교 지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활발한 신도들이나 여러 이익단체로부터 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달라는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미국인은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바라질 않습니다.
예.
지난해 9월에 기독교 여론조사단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목사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걸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응답자의 80%에 달했습니다.
네.
또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도 75%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이게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존슨 조항을 폐기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또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영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사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4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1도, 희천은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린 가운데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5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6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5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8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4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0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2도고요. 옹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지칭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굳건한 미한 동맹과 강력한 방위 공약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 억제력 재고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다시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지도부는 테러단체 지원에서부터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극심히 불안정한 행동들을 중단하도록 충분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현행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과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비참한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는 그 영토에 대한 통제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어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이버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보안국과의 사업 교류에 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스라엘이 현행 국경을 초월해 유대인 정착촌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착촌이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공산주의 반군과의 휴전협정을 철회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필리핀군에 반군과의 전투 준비에 임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군은 최근 반군과의 교전으로 병사 6명이 사망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군 참모총장은 공산주의자들을 추적해 타격할 것이라며 휴전 철회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공산주의 반군들도 이틀 전 자체 선포했던 휴전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군들은 필리핀 당국이 수감 중인 게릴라 요원 400명을 석방해주기를 원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앙골라의 호세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오늘 집권당 대회에서 호아오 루렌코 현 국방장관이 오는 8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당의 1순위 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74살인 산토스 대통령은 1979년 9월부터 앙골라를 통치해 적도기니의 테오도르 오비앙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장기 집권 정상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